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다같이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한 주간의 이 피로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지고 저 역시도 좀 한 주간에 몸이 시름시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게 목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머리도 막 지끈지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설교해야 되니까 알아서 은혜 주세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면서 잤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목소리가 좀 들으실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 이 자리에 이렇게 지킨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어쨌든 저는 준비한 거 다 전할 테니까 은혜 받으실 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참 그 아이들에게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거나 물론 때로 똥도 싸고 때도 쓰고 뭐 버릇없이 굴 때가 있지만 참 그래도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순수해요.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아까디가 똑같아요.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좋다 하고 싫은 거 싫다 하고 아이들이 그 순수한 면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냥 안으면 참 기뻐요. 즐겁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왜 웃으시죠? 어느 한 가사의 표현을 보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뭐 거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보면 야야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참 이 가사도 복음적이에요. 그죠? 인생 살면 7, 80 화살같이 속히 가는데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우리 어린들은 성숙하지 못하면 앞과 뒤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을 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만나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욕망에 빠져요. 아이들과 다르게 더 큰 욕망으로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악취가 나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뱉는 언어나 행동이 악취가 나요. 근데 참 슬픈 일은 자기는 몰라요. 내가 내뱉는 말이나 행동이 악취가 내는 것들을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 해요. 근데 정신 차려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쳤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여러분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3년을 지내왔는데 이 제자들의 세계도 좀 요지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도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 했어요?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냐. 예, 분명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은 제자들이 분개할 일은 아니죠. 이 여인의 행동이 본인의 어떤 생각과 다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감정을 통해서 그 여인을 몰아붙이는 일은 아니죠. 또 자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들이 이 여인에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아 예수님 앞에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옛날에 그 수거 알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어요. 그 영어식 표현에 의하면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의 수영을 가르친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에 대하여 훈계를 하는 것은 물고기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해요. 또 다른 표현 재밌죠? 한 가지 더 하면 hold a candle to the su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old a candle to the sun 태양 앞에서 초를 들고 이게 빛이다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자기 알량한 생각과 이것이 빛이라 하면서 훈계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제자들의 탐욕스러운 부분을 비춥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동일한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300데나리온이라.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액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 줄 빠삭하게 아는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유다입니다. 3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 1년 동안에 벌어들일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는 값비싼 것이 눈에 탁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게 얼마짜린데 너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훈계합니다. 악취죠. 왜 악취입니까? 그 뒤에 말씀 보세요. 화면 봅시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뭐라?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미 입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이속을 챙기는 더럽고 추악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이미 속이 썩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동정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여인을 코너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악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주의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의 탐욕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도 동일하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여자를 추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을 변호하죠. 10절 말씀 봅시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저 녹색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여인을 변호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말과 태도, 이 악취가 나는 것으로 인해 여자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냥 무심코 내던진 말이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말이 여러분의 말의 불씨가 한 영혼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불을 일으켜 필요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불씨가 됨을 기억하시고 내 언어와 행동이 이 악취가 나진 않았는가, 내 속에 탐욕이 있지 않았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말을 좀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두둔하십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방패를 쳐요. 더 이상 제자들이, 늑대들이 막 못 따라가도록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여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판정승. 제가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표현이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평가를 받고 싶어요. 너는 참 내게 좋은 일을 행했구나. 그러면 된 것 같아요. 뭐 남이 뭐라 해도, 뭐 옆 사람이 뭐라 해도, 뭐 누가 저평가를 해도 그게 뭐 중요합니까? 주님이 야, 너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여러분 이 목표점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좋다, 선하다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도덕적, 율법적으로 착한 일을 했을 때 아가도스, 참 선한 일을 했다, 도덕적으로 잘했다 이런 표현이고, 두 번째 단어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 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 아름다움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가도스일까요? 칼로스일까요? 칼로스입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아, 마리아야, 네가 한 일이 참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구나. 너의 중심을 보니 너의 사랑이, 너의 희생이, 네가 베푼 향유와 옥합이 껍데기가 아니라 너의 중심에서 오는 나를 사랑함과 존경함의 포시로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 전해지는구나.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다니 시몬 문둥이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가오는 첫 성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각오와 다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베다니 시몬의 문둥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자,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소명이 있고 비전이 있었겠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기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도 자기를 따라오겠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 싸우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을 다스릴 때 내가 영의정으로, 내가 우의정으로 자의정이 되겠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외로움, 고독감. 십자가를 지는 두려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게 인간 예수의 참 처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있으면 너희들과 함께 더 이상 같이 다니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되는데 너 나에게 좀 위로가 되면 안 되겠니? 그런데 이 여인, 참 가진 것 없는 이 여인이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퍼주고 그동안 다 나눠주고 베풀어줬는데 자기에게 누구 하나 드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유일하게 자기가 평생 혹은 주님을 만나서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행함이 주님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중심에서 나온 사랑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가도스, 선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속에서 터져나오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신뢰로 이 여인처럼 그 사랑이 넘쳐날 때 낭비하는, 아낌없이 주는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의 대다수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의 비전을, 목표를 이뤄주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 창구에 채워주시기만 하면 다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은 제자입니다. 저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좀 살맛이 납니다. 저도 이제 새아 자녀를 키우고 아이들이 장성하였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면은 말입니다. 엄마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아무 소리 없이 설거지와 청소를 깨끗이 해놨을 때 엄마들은 어떠세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값비싼 뭘 가져와서가 아니고 그냥 그 자녀들의 사랑이 느껴질 때 여러분 부모들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동돼, 그게 살맛 나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하다가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던 전화 한 통 속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때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때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한 영혼이 떠오를 때 우리 그런 찬양 하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근데 그때 떠오르는 한 영혼들의 기도소리가 들립니다.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오해가 풀리고 사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같이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중보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음성이 들릴 때 살맛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바로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드림의 사랑,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 헌신의 사랑이 기억되어 많은 제자들에게, 그 따라오는 자들에게 표본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이런 사랑의 실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자녀들이 부모님 저기 잠깐 나오세요 하고 나갔더니 맛있는 소고기 사줄 때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다가 건강 챙기세요 하고 그 충심을 드릴 때 살만 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랑. 자, 우리 한번 고백하고 제가 설교를 좀 이어갑시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랑으로 살만 나는 것이죠. 자신을 드려 주님을 나타내고 자기의 희생을 드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 주님은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낭비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100세가 넘으신 그 김영석 교수라는 연세대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적절한 표현을 하나를 하셨어요. 이분의 이 표현이 인간의 역사를 낭비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낭비의 역사냐면은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끊임없이 낭비하고 탕진을 한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를 떠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좋아서 나갔던 자식이 거기 보면 소진하고 탕진하여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맛을 느끼기 위하여 가진 모든 것들을 소진하고 낭비한다. 그런데 이 자식이 말입니다. 온전히 사람 노릇을 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나의 소진과 탕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그 품으로 안으시려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 자식이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올까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이 자식이 집으로 돌아올 때 저 멀리 서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탕자 아닙니까? 예, 우리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알아도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악취가 나는 악의 구렁텅이에서 소진하고 탕진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믿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다가 참 도전이 받았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더 은혜가 됐어요. 자, 이는 그가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 저기 나와 있는 형광색으로 칠해 있는 그 레비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이렇게 더 표현할 수 있어요. 낭비벽이 있는, 아낌없이 주는. 참 이게 은혜가 됩니다. He lavished on us.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낭비벽이 있으시대요.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가 않으시답니다. With all his wisdom and understanding.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부어도 아깝지 않으시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낭비벽이 있다고요. 뭘 줘도 아깝지가 않다. 자,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유행가 가사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2절, 사랑을 하면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여러분, 저절로 이뻐집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왜 이뻐집니까? 이쁘니까 남자가 이 아가씨에게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BB크림, CC크림, DD크림 뭐 각종 좋은 것들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좋은 음식 있으면 나 먹기 싫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사랑하면 얼굴에 꽃이 핍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먹어도 저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니 아껴서 소고기 같이 사 먹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안 써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주니까 이 사랑이 교차되니까 예뻐져. 우리 교육자들 제가 보면은 결혼 전과 결혼 이후로 참 갈립니다. 결혼 전에 싱글로 이렇게 있는 교육자들은 참 꾀죄죄예요. 신대원 때 다니면은 전도사들이 야 그래서 전도사 이럴 정도로 참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는데 결혼하고 나면 스타일이 달라져. 왜요? 사랑 받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 아멘이십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 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사랑. 어떻게 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사랑을 갖게 되었나. 마리아를 쭉 추적해 묵상해 보니까 비결을 하나 깨닫습니다. 이 비밀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해요. 이 마리아는 나사로라는 오빠를 같이 삽니다. 오빠가 죽을 뻔이 걸어서 죽죠. 그래서 간구하고 했는데 주님이 늦게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단어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주님 조금 일찍 오셨으면은 내 오빠가 살았겠나이다. 그런데 머지않아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오빠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셨죠? 아, 내 생각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로구나.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겠구나. 그 뒤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만 보면 동일하게 행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표현을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어느 성경을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사모하여 내 이 딱딱하고 어두운 가슴이 그분의 세면 음성에 녹아지는 것을 경험한 이 마리아는 주님을 볼 때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진실된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는 뭘까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많이 노력하시죠. 그것은 참된 제자의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아가도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선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칼로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사랑이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돕거나 어떻게 헌신을 할 때에도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열망과 애씀보다 더 앞서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이 자세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주님의 가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마리아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지만은 뭐가 중요합니까? 중심.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다. 자기의 길을 택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길을, 자기의 성공을 만들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뿐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주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라 나의 아가도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악한 예배가 악취가 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발 앞에 앉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낭비하는 인생, 여러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그 칭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부를 찬송 1절만 같이 부르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뗐었잖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이루어달라 저거 이루어달라. 그러나 올해 여러분 좀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내 중심 이거 드리오니 받으십시오.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하
내게 있는 향유옥하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주님의 발은 이 땅에 오셔서 저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주의 사랑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발이 오늘 이 한국 땅에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험한 산 오르시고 여러분 구원하시고자 낭비벽이 있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발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제자의 모습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